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55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55면입니다. 다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누군가 옆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가면요, 그 자리가 굉장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쓸쓸합니다. 옆에 앉아계신 것 자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남자들은 1년에 세 번은 반드시 내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번의 절기를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연초에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절기는 세 개인데 각기 다른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 축제가 마치는 때로부터 49일 뒤에, 즉 50일째 또 다른 축제가 있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때죠.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 7, 7, 49, 77이 다음에 50이죠.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는 처음에 열매를, 1년 중에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 또는 맥추절, 이름이 많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켜야 될 절기는요,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둡니다.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는 광야에 가서 텐트, 즉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또 일주일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세 가지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절기의 공통점은 축제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먹고 서로 나누어주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이 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다른 장자들은 죽였지만은 우리는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상반기에 농사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는 하반기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1년의 시작도 감사함으로, 중간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마무리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농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이 감사절기를 내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즉 구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감사하라 그러면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지 않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풍성하게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아니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꾹 참고 억지로라도 그냥 감사하라는 의미인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감사하라고 억지로라도 일단 입술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요, 우리 속에서 절로 흘러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찾아내어서 덜덜 볶아서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억지로 찾아내어 가지고 감사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살도록 즐겁게 사는 것,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죠. 여러분 홍해 사건은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을 정도로 바다를 가르시고 양쪽에 물 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주셔서 그 길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요거 하나만 내 인생에 있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감사하면서 지내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길 걸어가면서 좌우로 눈을 돌려서 보면은 물이 벽을 이루어가지고 서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땅바닥은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죠. 그 길을 감격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애굽 군대는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바다 저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요, 각종 악기들을 동원을 해서 여인들은 특별히 손에 소고를 들고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제일로 사랑하신다라고 한 그 감격과 감사가 그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서 춤추면서 찬양을 했죠. 근데 광야길을 사흘 길로 들어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며칠 전에,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끌고 들어왔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냐고, 우리를 왜 이곳으로 끌어들여가 죽이느냐고.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감사하며 춤을 추었던 이들이 바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좀 책망하고 싶은데 사실은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지금 감사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원망과 불평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박수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면서 이 주차장에서 시비가 조금 붙으면 바로 우리 입에서 악담이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냉탕과 온탕으로 순식간에 왔다 갔다 감사하기도 하고 바로 변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감사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첫 번째로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시키셨죠. 광야 인생길 40년 걸어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도 하셨고 또 비참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허락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 과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고 원망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은 이것만 준다고 불평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니까요. 얼마나 그 신비한 것입니까? 근데 그것만 준다고 고기는 왜 안 주냐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면 길이 울퉁불퉁하다고 원망하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눈을 들어서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주셨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죠. 눈을 들어 하늘만 보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시원하게 그 사막길을 밤에는 따뜻하게 항상 하나님의 그 기적이 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문이 딱 한번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내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고 없는 것만 계속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요 사탄에게 사로잡혀져 버립니다.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이요 실패를 거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없는데 감사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을 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죄송합니다 손가락질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실패를 통과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들을 허락을 하셨는가.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을 주셔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로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는 성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결국 마지막 광야 인생길을 마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발 입 좀 다물라 그랬습니다. 입 좀 다물고 좀 가만히 좀 서 있어라 그랬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요.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이제 성숙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장애물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발을 먼저 그 요단 강물에 들려놓아라 그랬습니다. 다른 약속을 주지 않고 들려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쫙 갈라졌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 앞에서는요, 홍해는 갈라질지 모를지라도 불평과 원망 앞에서는 요단강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정은요, 우리 입에서 어떤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반드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하기 직전에 우리 성도의 상태는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 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시집을 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그 집에서 하필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갔는데 남편의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난리가 났습니다.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괴롭히니까요, 가출을 해서 갈 곳은 없고 삼각산 기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1월이었는데요, 그 추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데려가지 아니하시려면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인은 한 주 동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새벽이 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다가 이 심령이 뜨거운데 갑자기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다니, 나처럼 비참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 순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는데 나를 구박하는 남편이지만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내 남편을 정말로 사랑해야지.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을 나가려면 확실하게 나가지. 왜 돌아왔냐고 핀잔을 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박해 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구박을 받고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당신이 구박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도원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은혜도 못 받았을 텐데 나를 구박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정말 부인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딱 이 한마디만 했죠. 나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당신도 함께 예수님 믿읍시다 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외투를 달라고 하는 남편에게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교회 갈 거다. 나 교회 갈 거야. 그러면서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온 거죠. 그 부인의 아들이 지금 총신대 신대원에서 신학학을 가르치는 이한수 교수입니다. 그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지내왔었는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남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사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거죠. 그 여인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구박을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구박 속에서도 진짜 감사가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흘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요셉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요, 누가 바라보아도 험난했습니다. 억울한 인생이었죠. 그러니 이 요셉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도 형들을 미워해도 아버지에 대해서 왜 아버지 나를 편애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해도 어느 누구도 말 못할 정도로 이 요셉은요, 힘든 그런 상황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끌려서 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요셉아, 네가 형들이 너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네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었다. 그랬더니요, 요셉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가슴 속에서 절로 그냥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감사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하면 노예로 팔려가도 또 감옥에 끌려 들어가도 그곳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이런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노예로 팔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그곳에 가서 총리가 되었죠. 다니엘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위한 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앞으로 30일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 죽이기 위한 법령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죠. 이 감사가요, 억지로한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런 감사가 아니라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이 바벨론 병사들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고 형제들이 다 죽었고 일가 친척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다니엘만 살아서 끌려갔는데 그 속에 분노가 얼마나 많이 솟아오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끌려가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막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아, 이 상황 내가 허락했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허락을 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니까 네가 그곳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듣고 있으니까요.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절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흘러나와서는 감사를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인도를 해가시고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도 기가 막힌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체험해서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요, 일어난 상황에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어난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한다면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막 감사가 막 뜨거운데 어떨 때는 냉탕에 내려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불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 속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한다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왜 해주지 않습니까? 그 불평 원망의 뿌리를 보면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 감사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을 허락을 하셨다.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죠. 그러면 저절로 이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절로 우리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건 내 마음의 변화, 이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표도 우리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 많죠? 건강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땀 흘리면서 살 빼기 위해서 애를 써죠. 건강을 지키려고 시간 투자합니다. 재물 지키기 위해서 시간 투자합니다. 내 명예와 내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키라 그랬냐면은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면은 지금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힘든 상황이 바뀌어져 있죠. 마음의 병이 들면은 생명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압니다. 이미 인생이 꺾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생명력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얼마나 우리 간직하고 잘 순종하면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던 이유는요, 배가 고파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내려주었습니다. 조건을 갖추어주면 그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만이 채워주셔도 불순종했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중에 수백억 원의 돈이 주어지면 여러분 감사가 넘칠 것 같죠? 맞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최초의 범죄는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불평과 원망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원하는 마음은요,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해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엉망입니다.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깨어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는 것.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필요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딱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그랬죠. 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요, 감사의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깨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이 깨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이 나죠.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을 건드려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